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부터 느헤미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잠시 소개를 하면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그 1인칭 대명사가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저자라는 인상을 깊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저자였다면 이 느헤미야의 글을 복사했을 것입니다. 에스라서와 마찬가지로 본소에서는 이 서신들, 칙령들, 명령들 그리고 그 밖에 문서들의 사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람이 그러므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모두 썼다고 보는 것이죠. 그 저자는 아마도 에스라일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시브리 성경에서 그 하나로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평신도였고요.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에스라서에서는 성전 재건을 강조하고 느헤미야서에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를 통하여 우리는 돌아온 백성들의 종교적인 측면을 알 수가 있고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정치적인 측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과 서기관의 훌륭한 대표였어요. 반면 느헤미야는 사업가들의 고상한 대표자였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는 이 느헤미야가 바사의 강력한 왕 아닥사스다의 재판정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소의 주된 특징은 개인적인 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본소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본소 안으로 다시 돌아오곤 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연대적으로 본소는 마지막 역사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적으로 이제 맨 끝에 이르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의 관한한 구약에서는 그 이상의 역사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에스라서에서는 역대하 70년 이후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요.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남은 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의 인도로 돌아온 것은 수르바벨에 돌아온 지 약 75년 후에 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 이후 약 15년 만에 돌아왔고요. 이러한 인물들은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의 각 단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니엘의 70일에는 에스라가 아니라 느헤미야서와 함께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백성들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사건들의 배경, 이러한 구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고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로버트 앤더슨 경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러한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날짜는 다니엘의 70일의 문제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는 건데요. 보시면 고레스 칙령, 그러니까 BC 536년이거든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칙령 BC 445년, 한 20년 동안 통치한 거거든요. 요 내용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70일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70일의 첫 번째 7일에는 BC 397년에 끝나게 되는 것이죠. 요 내용은 말라기에 아주 그 자세한 내용이 알려져 있다고 이 로버트 앤더슨 경이 설명을 하고 있네요. 거기에 보면 그 말라키 성경에 오실 임금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일곱일의 빛이 397년 그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이 느헤미야서에 32번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말을 적게 하면서도 실천하는 사람들을 나타내는데 성경에서 이 표현을 조사하고 이처럼 별로 중요하지 않은 표현이 본소에서 얼마나 두드러지고 있는지를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는 꼭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서의 핵심적인 구절들은 다음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 두 절만 살펴보면 첫째는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둘째는요.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6장 3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주 핵심적인 두 구절입니다. 자, 이제 본 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1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대항하는 증인들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우상 숭배에 굴복해버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되레 그 안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네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상 숭배의 총본부인 바벨론으로 그래서 보내시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복은 불완전했어요. 그들은 이때부터 로마 제국 시대까지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신약 시대는 로마의 통치하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세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정치적인 측면을 대표하는 그 왕자 스룹바벨이 있었고 제사장 에스라가 있었고 끝으로 평신도 지도자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는 사실상 성전을 깨끗이 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십니까? 느헤미야를 일으키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이렇게 평신도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거든요. 평신도 지도자들이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뭐 이런 것을 보면 그 평신도 지도자들이 하는 사역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러한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목회자들에게 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서로 이렇게 부족한 면들을 보충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매기성경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힘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어느 날 그 친구와 함께 이렇게 한번 하루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교회 직원인 한 친구를 초대했어요. 그는 제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죠. 그리고 나를 보더니 아이고 제 이제 김성근이잖아요. 그래요. 누구 아니야? 뭐 이렇게 목사 아니야?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랑 함께 갔던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 서로 말 조심하자. 이제 우리 목사들께 하는 말이 그 이제 평신도가 왔으니까 우리 좀 조심하자. 여러분, 이런 말들은 옳은 것이 아니죠. 누가 와서 우리가 조심하고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한 이것은 온전치 못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세워져야 할 이유와 의무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장 1절에서 2절로 넘어가 보실까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일을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 즉, 느헤미야가 남아있는 유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그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신의 일을 맡았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으므로 그를 비판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중요한 직책이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을 가졌던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그가 궁전에서 바쁘게 왕래하다가 아주 막 예루살렘으로부터 도착한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는 아마도 궁전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자기가 보고 온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던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그를 붙들고 또 어떻게 되고 있느냐, 조국은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물었겠죠. 그때 형제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저희가 내게 이르러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처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폐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자, 아주 슬픈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별로 아름다운 광경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처량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가요? 실패한 유대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형편을 만난 사람이 많지 않나요? 느헤미야는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대단한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가 답변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형제들이여, 참으로 안 됐습니다. 기도해 드리죠. 하나님께 축복을 빌어 드리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상투적인, 뭐 경건한 말 같지만, 뭐 옳은 말 같지만 상당히 상투적인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아라 저들이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소식을 전해주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몇 가지 사실들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서글픈 처지에 무관심하지도 않았고요. 또 비판만 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은 이렇게 또 저렇게 해야 마땅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 저놈들은 마땅히 혼을 나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마음 아파하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에스라서에서 그 백성들의 상태에 대한 에스라의 반응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에스라는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는 한, 그 평신도 지도자를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이름은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요. 저는 비판을 하면서 관심을 갖는 척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교회가 어떠니 어떠니 어떠니, 정말 그러나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말이죠. 목회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은 하지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헌신과 자기를 치는 채찍이 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이 비판하고 있는 사실이 여러분의 가슴을 찢는다면 당장 중단하십시오. 말은 많으나 눈물이 없는 비판 의미가 없습니다. 이 에레미야가 1장 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내용은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스라가 나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느헤미야는 그보다 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스라는 포로로 잡혀갈 때 어린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느헤미야가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에스라를 연구할 때 제가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개중인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사람들을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신자들을 판단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자리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나라의 일을 보살피고 있었지만 주저앉아서 통곡했던 것입니다. 그가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징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하여서 이제 느헤미야도 울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주의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표현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서,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 세 권의 책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명칭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된 후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분으로 성전과 더불어 동일시될 수 없었어요. 그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위에 이 갑옷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포로 후기의 책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영광이요라고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찬양할 때까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언젠가 그분은 다시 또 오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나는 그 징표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쉐케나의 영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당시에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셨으며 느헤미야도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기도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9장에서 한 번 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1장 5절을 보실까요? 가로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두렵다는 표현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싶은데요. 이것은 아주 널리 오해되고 남용된 표현이라고 봅니다. 참으로 설교자들을 위험이 있다고 불러서는 그러므로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그것은 두렵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되었을지 모르지만 많은 이 목회자들은 두려운 암흑의 암흑의 목사님 이렇게 불리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위험이 있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위험이 있다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표현이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래와 같이 표현을 했는데요. 나를 친구라 불러주어 내가 기울이는 모든 사람의 사랑스러운 귀마다 내 영혼의 고통으로 찢어지지 않게 해주어 나를 위험이 있다고 부르지 마오 라는 작자 미상의 시를 보게 됩니다. 위험이 있다는 명칭이 목사들이 몹시 존경받았던 옛날 유행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목사님 위험이 있으셔.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표현은 위험한 표현입니다. 사라져야만 합니다. 사실상 오늘날 교회 안에도 위험이 없습니다. 자기 교회는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설교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작은 그러한 어떤 집단이라고 그럴까요? 무리라고 그럴까요?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설교자가 위험이 있다고 불렀던 옛날에는 비록 잘못된 표현이었을 적망정 존경을 나타내는 위험이었다. 존경을 나타내는 어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거의 항상 저에게 사용하는 호칭으로 구분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 목사님 중에 감리교 쪽에는 감독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또 목사님들이 박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박사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부르기를 좋아하고 불림 당하는 것이 행복해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영적 표현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자기를 치는 한 평신도 사역자로서 우리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1장 6절을 보실까요?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이 기도에 나타난 느헤미야의 표현에 또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는데요. 내가 그들이 범죄한 죄를 고백하러 왔나이다 라는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귀하게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나름대로 이 느헤미야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한 죄를 고백합니다 라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우리 집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죄를 짓고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민족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회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통하여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이 실패한 것은 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나와 나의 아비집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는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다. 1장 7절을 보실까요?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하여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는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의지하고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참으로 애썼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이 무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즉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핸드폰 문자메시지 400개로 누구나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책 정효샘 목사의 문자메시지 전도 양육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abc.net 매기 성경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